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가 고린도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10장의 결론적인 말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나는 약한 자이고 나는 무능한 자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이 있는 것,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항상 어떤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위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강하신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강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강한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귀신과의 사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 지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게 귀신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강함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귀신과 사귐이라는 것은 그것과 반대의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의 강함을 추구하고 내가 잘 되기를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게 바로 귀신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귀신과의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과 이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존재가, 그리고 자기의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임을 아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의 강함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옳다 그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10장의 내용들도 계속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0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생각들 가지고 단순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하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사 지내는 것,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는 것, 이런 걸 제사 지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우상제물 먹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과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뭐로 가버리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쉽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를 다 도덕과 윤리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실제 그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반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에겐 관심이 무엇이 있냐면 형제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난 그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내가 절대로 행해야지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고린도서 8장에서 만약에 내가 식물로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라는 이 실족의 의미가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떤 게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겁니까? 사도는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을 오늘 10장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가 실족해 된다라는 그 실족의 의미는 이런 거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고라고 하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오름을 판단하게 되게 하는 것, 그걸 바로 실족의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그 형제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걸 실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어떤 행함을 생각을 하는데, 사도는 지금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이 어떤 부분들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가를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우상 제물. 뭐 제사 음식 여러분 드십니까? 안 드시잖아요. 물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절에 가서 뭐 절밥, 그 절에서 제사 지낸 음식 그런 거 여러분들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먹지 않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자 앞에서 사도가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도라고 인정되는 저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을 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도는 분명히 그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 알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거 먹을 수 있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데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늘 겪는 거잖아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신앙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라는 어떤 하나의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도는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한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의 그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절대 안 먹겠다. 이게 안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실족하는 것, 난 그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을 내가 하느니 차라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상제물 먹어라 아니면 먹지 말아라, 먹는 것이 옳다 먹지 않는 것이 옳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보니까 귀신과 제사하는 것도 우상제물 먹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들을 쭉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먹으라고 그랬다가 저기서 안 먹는다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제물 먹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로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 신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실족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게 잘못된 건가? 여러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뭐 저희 교회야 뭐 주일 성수 가지고 하루 한 주 안 나왔다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뭐 그 엄격하게 지키는 데들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주일날 뭐 음식 사 먹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뭐 저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아 정말 그렇게 하나,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나, 있어요.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모르고 올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1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가 지금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사도를 본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지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 위에 보면 10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라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받는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본받는다라고 할 때 본받는다라는 건 어떤 좋은 행동, 훌륭한 행동이 있으면 그거 그 행동 따라하는 것, 그게 여러분 본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받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느냐, 그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느냐,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전하는데 앞장서서 이런 사도와 같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자, 그걸 본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아라라는 그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11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장 1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사도가 행한 어떤 것이? 과연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사도가 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걸 사도가 어떻게 본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귀중하고 중요하고 큰 일인데 그것 빼고 다른 것 본받는 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겠는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함을 자기가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본받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자라고 모든 교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교회가 해야지 되는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잘하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자꾸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도 사랑하고요. 지역사회도 사랑하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면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그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셔야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대뽀로 그냥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그 결과물 만들어 놓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나가 보니까 교회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보다 더 열심히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도무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사랑이 요만큼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내놓는 사랑은 이만큼이에요. 그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주의 깊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가서 사랑해야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래 나가서 내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조금 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정 조금 해놓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 조금 손해보고 나서 이웃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본받는 그런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자체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셨죠? 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었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랑 받은 적 없어요. 어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5천명 먹인 거? 병든 자 고쳐준 거 그게 사랑이에요? 도무지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착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도무지 모르는 자들로 나타나고 어떤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더 안 주냐고 왜 우리를 이런 고생시키느냐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신부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불러냈는데 그 신부가 나가서 전부 바람피고 딴짓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 가늠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뭐 대단한 자들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랑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내놓으실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본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정말 올바로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 아는 자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올바로 아는 자라면 그 알미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알미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 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라는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걸 그대로 어떤 예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천만 원을 받았어요. 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떤 걸로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내가 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 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내가 정말 어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 10만 원씩, 100만 원 이렇게 떼어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행하라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천만 원이라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받은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준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천만 원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천만 원을 받아놓고 겨우 10만 원 주는 그 행위하면서 내가 그 사랑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정말 그 사랑받은 대로 행한다라는 얘기면 천만 원 받았으면 그 천만 원을 남에게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천만 원 받은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천만 원 받았을 때하고 10만 원 받았을 때하고 느낌이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돈인데 아니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돈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내놓는 사랑은 질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규모와 크기가 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 크기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사랑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천만 원 받은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천만 원 받은 사랑을 행하는 걸까요? 10만 원 띄워주는 거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거? 천만 원 받은 거 그 천만 원을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천만 원 받은 자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천만 원 받았는데 그거 그냥 꽉 뭉쳐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천만 원을 받은 자면 천만 원 받은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나 천만 원 받았어. 그래서 난 이렇게 기뻐. 그러면서 그 풍족한 것을 그냥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천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걸 쓰는 것, 그걸 누리는 것,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는 것. 그게 천만 원 받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은 대로 행하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은 것,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걸 마음껏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만 원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생각은 빼놓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본받는 거지,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만큼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우리가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알아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알미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올바로 알게 된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는 건 뭐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악한 내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의 그 모습을 발견해 가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본받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뭔가를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선한 행동들, 이웃을 돕는 거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다 쓸데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얼마든지 도우세요. 주변 사람들 도우시고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볼 때 여러분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행함이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하고 어떠하지 않고를 판단하는 기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남과 나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교회 밖에라도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건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가 지금 우상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제물 먹는 게 옳니 옳지 않니 이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에게 관심은 뭐죠?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함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 군데 말씀만 찾아보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의미가 사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 의미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본받았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겼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과연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뭘 더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포기하라 그런다고 포기가 되나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임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로 내가 여긴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죽은 자로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은 나 죽었어요 죽었어요 얘기하면서도 교회 와서조차도 살려고 아둑바둑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요. 그걸 보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알고 그 죽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삶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살려고 해도 잠깐은 되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 또 못하게 되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인정도 못해주냐 그건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내가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은 자인 걸 알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행하라는 이야기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행해야지 되는 것, 내가 뭘 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뭘 해야지 되는데 해야지 되는데 늘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나는 지금 대체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실족하고 있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어떤 곳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미 완성된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뭘 할 게 없는 세계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만 누리면 되는 삶인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 해야지 되고 내가 하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그게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완성된 세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서 늘 실망하고 있고 기뻐보다는 아 날마다 기쁜 삶이 아니라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왜 난 늘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시란 얘기예요.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행함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존재들이 성도인 거예요. 종교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함,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가정예배 때 10계명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삶,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도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좀 다시 설명해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은 다 하나님 앞에 계명인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게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절대로 도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윤리도덕으로 풀면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쉽고 여러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행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행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그 얘기는 최소한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 주시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함과 기쁨과 정말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지신 짐조차 여러분들이 지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이 뜨여져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랬을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